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4일 일요일.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마가복음 7장 1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여기에는 오늘날에도 요긴한 어떤 진리가 나타나 있는가. 이 성경 구절을 공부한 뒤 아이가 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보건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은 의식적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의식적 정결을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던 규칙이었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는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변호하신다. 먼저 그분은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을 꾸짖는 이사야의 강력한 말씀을 인용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에 사람의 전통을 두는 것에 대한 정죄로 이어진다. 예수님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은 앞선 권면의 연장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즉 노년기의 부모를 돌보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를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고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종교 전통과 대조하신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돈을 성전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 예수님이 여지없이 공격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위선이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답은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그분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강력하게 지지하셨다. 교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을 말씀보다 높임으로 죄를 지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들의 위선을 공격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신다. 묵상. 우리에게도 하나님 율법의 원칙과 충돌하는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용.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그대가 실천해야 할 일을 기록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계명보다 유전을 높여온 역사.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받아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물교훈 171.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이런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지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고 싶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은 2절 뒷부분입니다. 시편 53편 2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눈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바티칸 박물관 천정에 그려져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검지 손가락을 가지고 연결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담의 눈을 보시고 손가락을 다 펴서 아담에게로 내밀고 계시지만 아담은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 않고 약간 굽혀서 그 손가락 끝을 이어보면 하나님의 손가락과 연결되지 않게 되어 있고 또한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있는 여자에게 연결되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중요한 기별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지만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손가락을 하나님과 마주치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고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과 눈을 맞추고 손가락을 맞추며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하지 못하면 늘 허전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허전함과 불안함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으로 채우도록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성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찾아서 그 사랑을 대신하고자 하지만 어느 한계가 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허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기를 선택하지 못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여전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 사랑의 교제의 완벽한 분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못 견디십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리사랑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내리사랑의 원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욱 감격하셔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제일 극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고도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며 나쁜 짓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봇의 포도원도 주인인 나봇을 죽게 하고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며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근심하자 하나님께서는 곧 그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자랑하면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해야 하는 부스러기 같은 사랑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굽어서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그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사형에 합당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형을 통해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 당시의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양편에 달렸던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자신의 구원을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는 그의 임종이 거의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도 그곳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상황은 이 십자가형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래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힘들었던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그의 작은 사랑을 보인 우편에 달린 이 강도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분명한 말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신 사랑에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굽어서 찾아보시고 그 사랑을 찾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오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줄 자를 찾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줄 자를 찾는 사람을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본문은 6절입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 중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의미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상기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종교성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과 생명을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제나 응답이 있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자를 찾는 간구입니다. 심지어 늘상 심각한 죄만 짓던 사람도 최후의 순간에 구원자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날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까지도 그 속에 있는 구원의 열망을 보시고 우러러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식적인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착취하고 또 그 돈의 일부를 자신에게 착복하는 이 삭개오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허전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들리는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하였고 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뚱뚱한 키 작은 삭개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뽕나무로 올라갔고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작은 열망을 우리 주님은 크게 보셔서 위치적 상황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있는 작은 사랑을 우리 주님은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눈여겨보시고 찾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찾아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각 있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 번째는 구원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고 생명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붙드셔서 눈과 손을 마주침으로 인생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E.J. 웨건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엘렌 와이시 존 하비 켈록 의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라는 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1901년과 1903년에 E.J. 웨건에게 두려운 경고를 바라면서도 웨건의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P.T. 메이건과 E.A. 서덜랜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부탁까지 했습니다.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학교 선생으로 데려와서 튼튼한 토대, 곧 만세의 반석 위에 그의 발을 두도록 도우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녀는 또 말하기를 그가 이전의 정결함과 능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낙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비통하게도 이런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웨건의 이런 공상적인 견해들은 결국 그를 이혼과 재혼으로 몰아갔을 뿐 아니라 교단에서 떠나가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10년 동안 그는 은거에 살았습니다. 네, 한때 그리스도의 비길 데 없는 매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력한 기별자였던 그가 그의 감화력과 능력을 모두 박탈당한 채 외로운 만년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엘렌 와이슨 존 하비 켈록 의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하비 켈록 의사는 내과의 또 외과의 콘플렉스 시리얼과 수술기구들의 발명자, 또 물리치료와 영양학의 선구자, 또 다작하는 저술가로 활약한 제린 교인이었습니다. 16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대가족에서 태어난 켈러고는 10세 때 아버지의 빗자루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청년 시절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는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존은 화이트의 아들들인 에드슨과 윌리의 친구였으며 1873년에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이 이 세 청년에게 독려하여 뉴저지에 있는 알티 트레일의 위생치유대학이라는 대학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켈록은 의학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미시간 대학교와 뉴욕시의 벨뷰 병원 의과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성한 지식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가 시간에도 추가로 개인교사를 고용하여서 학업을 보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학업을 마친 후 Health Reform Institute 건강개혁원으로 돌아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4세 때 젊은 나이에 그곳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10년 전에 설립된 이 미비한 기관을 잘 경영하여 배틀크리크 위생병원이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곳으로 그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켈록을 멘토링함으로써 그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녀를 가장 신뢰하고 막역한 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머니 같은 관심을 갖고 그가 영적으로뿐 아니라 전문가로서도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녀가 켈로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비평할 때 그녀가 빈번히 그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사실에서 역력히 드러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가족 외에 S.N. 해스켈 목사 말고는 켈록만큼 그녀에게 편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와 켈록은 서로를 깊이 존중했고 훗날 그녀는 켈록에게 참된 친구였다고까지 수례했습니다. 1878년에 기록된 헌전하는 하나의 편지를 제외하고는 그녀가 켈록과 나오는 광범위한 서신은 그가 배틀크리크 위생병원 원장으로 봉직할 때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1886년에서 1890년에 그녀가 켈록에게 준 권면들은 전반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그에게 과로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1년 동안 2년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이에 대해 한가한 바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가 대단히 일을 지나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그가 과로하여 일찍 무덤에 묻힌다면 아직 마음껏 펴보지도 못한 그의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교단에 얼마나 큰 손실이 될지를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둘째, 엘렌 화이트는 그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인류에게서 고통을 덜어주기에 여기서 지금껏 일해온 자들 가운데 그대보다 하늘을 더 인정한 자를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를 위해 살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그대의 지도 의사로 삼는다면 유생병원 의사로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대가 생명의 면류관을 열렬하게 구해야 한다고 여전히 말하는 바이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또 켈록에 대한 그녀의 염려 가운데 하나는 그가 과학을 성경 위에 두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그녀는 다른 사람을 딛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에 분투 노력하려는 그의 성향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안내하는 데 일을 돕고 또 일을 위임할 유능한 의사들을 그의 주변에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초기에는 켈로그가 그녀의 권면을 진작에 받아들였고 사실 그가 성공을 거둔 것도 그런 권면에 유의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엘렌 와이시 켈록과 나눈 편지는 1890년대 그녀가 호주에 있던 동안에 더 증가했습니다. 1891년부터 1900년 사이에 주고받던 서신들입니다. 1890년대 초반에 그녀는 그에게 재림교회 고아원인 해스켈 홈 건립 그리고 배틀크리크 유생병을 위한 새 예배단 건립을 포함하는 배틀크리크를 확장시키는 일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세상 다른 곳에서는 선교사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회 사업을 한 곳에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경고를 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의사들이 그들의 봉사에 대해서 과분한 대가를 요구하는데 이생병원 일꾼들에게도 적절한 임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그에게 또 권면했습니다. 그녀는 켈록에게 과학이라는 인간적인 사상을 영원히 중요한 진리의 개념들 위에 둘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녀는 그에게 라이프스타일 교육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의사라는 직분은 높으신 부림이었고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업을 그만두고 목회로 나가려고 하는 의사들을 설득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배틀크리크에서 교육을 도왔던 몇몇 학생들의 복지를 자신을 대신하여 보살펴주라고 켈로그사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렌 와이스는 전문가인 켈로그에게 그의 의학적인 조언을 구하고 그녀 자신을 위해 그의 의학적인 제안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를 지나면서 엘렌 와이스는 켈록과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점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켈록 의사의 동생인 윌 키스의 영적인 건강을 염려하면서 그의 동생을 회의주의에서 구하는데 형의 모본이 매우 중요하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미 기관이 설립된 지역의 기관을 더 확장하는 대신 호주나 그 밖에 세상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켈록이 그 자국 안에 위생병을 통해서 건강사업에 집중하고 확대하고 크게 하라는 그런 노력들의 경고를 바란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켈록에게 시카고에서의 교단 밖에서 활동하는 박애주의 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남은 교회의 기별을 세상의 다른 지역에 전해야 할 사명을 잠식할 만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교단 밖에서 그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활동을 많이 펼쳤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박애주의 사업에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인이 그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건강 원칙들에 관심을 끄는 아주 영리한 마케팅 전략인 켈러그의 가스펠 웨이건 녹음 마차라는 그런 사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마차들을 끌고 다니면서 건강보험을 전하는 것인 것인 것 같습니다. 그 마차들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었겠죠. 미국의 보급 마차를 갖춤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여 수천 달러가 소비될 것이다. 한 기간이 끝나면 약간의 곡식단이 모일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재정은 더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1898년 그리고 1898년 편지 114, 또 124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대신 엘렌 와이슨 호주에 절실하게 필요한 기금들을 보내달라고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켈록은 끊임없이 자기 사업을 확대하고 또 교단 밖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고 또 자기의 건강 사업을 세계적인 사업으로 확장시키라는 야망을 갖고 돈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엘렌 와이슨은 이런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재림교회의 이런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균형지게 쓸 것을 권고한 것이죠. 훨씬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때쯤 엘렌 와이슨이 켈록이 상당히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탄이 그대 발을 미끄러뜨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인 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켈록에게 성경의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을 높여 그대의 믿음이 파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호주 사업에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그녀는 켈록과 그의 동료들에게 세상에 교단 차원의 기관들을 발전시키라는 직접적인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켈록은 즉시 응답하여 욕조와 기타 비품들을 보내 호주 위생병원을 원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호주를 떠날 때까지도 이 위생병원 건립에 대해 켈록에게 조언을 구했고 5,000불을 기부하겠다는 그의 서약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켈록과 또 엘렌 화이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거칠고 좁은 길보냐의 길 발을 멈추면 날 부르시는 음성 들리네 날 막고 애와싼 절벽들 높지만 주님 내게 더 큰 능력 주신다 주신 꽃을 올리고서 말씀 등내 빛을 따라 살며 험한 바도 싸워 건너겠네 덮여오는 구름 시련 폭풍 원려나 두려움 없겠네 나 죽게 깊은 찬양 돌리겠네 주님 다시 그
Thank you. 전능하신과 놀라우신 은혜 영원한 사랑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